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은, 자 해보세요. 당신은 비교불가입니다. 이제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대체불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삶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삶이라고 한다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일컫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시간을 일컫기도 하고 어떤 그 사람의 걸어가는 방향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 공통점은 뭐냐면 존재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삶도 어떠한 인생도 존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럼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디인가에 자리를 잡거나 어떤 지역에 어떤 구역에 내 영역이 생기는 건데, 그럼 그 존재한다라는 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해가지고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고,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면서 굉장히 큰 상실감과 낙심 가운데 슬퍼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인생, 삶을 포기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가 먹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 있나요? 그런데 지금 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11시, 12시 회의로 인해서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저녁 6시 반에는 우리 장로님께서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회장자들에게 돼지고기를 사주신다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잘 된 거죠. 왜요? 지금 조금만 견디면 저녁 6시 반에 테이블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장로님하고 같이 앉으면 안 됩니다. 장로님하고 같이 앉으면 장로님이 굽기도 그렇고 제가 굽기도 그런 상황 때문에 저는 반드시 오늘, 미안하지만 전도사님들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제 전도사님들이 막 생각을 하겠죠. 네. 네, 이 정도 말이 났으면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전도사님과 자리가 잘 돼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만 듣고 보면 여러분, 제가 뭘 위해 사는 사람 같습니까? 예, 뭐 먹기 위해 사는 사람 같이 보이죠.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취할 어떤 것 때문에 그게 내 삶의 존재의 이유처럼 여겨져서 잃어버렸을 때 분노하고 얻었을 때 기뻐하는 아주 아주 1차원적인 삶의 자리를 내 삶의 영역의 존재의 이유로 갖다 놓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그럼 이런 삶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아유 알고 봤더니 저렇게 설교 열심히 하는 게 끝나고 고기 먹을 생각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였구나, 그러면 그 삶의 가치는 얼마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겠습니까? 아, 목사님 저 정도는 수고했으니 고기 먹고 말씀 전하고 저 정도면 그래 한 이 정도 가치겠거니,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판단을 해보라고 하면 그 나름의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그 어떤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지금 이제 7, 8월은 결혼 비수기입니다. 이런 표현이 웃긴데 이제 주례를 안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토요일이 좀 여유로운 비수기고, 또 9월달이 되면 막 주례를 막 하게 되는데, 제가 뭘 안다고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만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삶에서 녹이고 다듬고 2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내용이 있다면, 그래서 그 이야기는 어떤 형태로든 꼭 주례할 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신랑 신부가 어떤 사람과 사람이 어떤 사람과 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치를 매겨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가치를 매겨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 행위는 과정 가운데는 인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의 모습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되면 이 가치로 매겨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이 굉장히 어려워진 이유는 제가 학문적인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어서 그런데 어떤 한 대상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해가지고 가치를 매기는 거, 그게 우리가 늘 하는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가치를 매기다가 안 돼서 헤어지기도 하는 거고, 연애를 하다가도 아 이건 내 연애 상대로 아니야 하고 값이 뚝 떨어져서 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은 우리 일상에 필요한 일들이지만 어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어떤 언약적인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고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랑 신부가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서로 바라볼 때는 너밖에 없었지만 살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내 컨디션에 의해서 그 가치가 원래 내가 생각했던 가치로 느껴지지 않아서 서로 싸우게 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존재만으로도 그 값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존재라는 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도 어떤 값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하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스스로가 매겨놓은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매기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기준으로 나한테 들이대도 절대 내 가치를 감히 비교할 수도 없고 내 삶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존재의 판단이 끝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스스로 너무 다운될 때도 아니면 또 기분 좋아가지고 올라갈 때도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흔들려가지고 꺾이지 마시고 좀 흔들리더라도 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내 이 존재가 내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지금 이곳에 내가 있다라는 믿음, 그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이죠. 지난주에 시편 1편, 이제 앞으로 시편을 좀 살펴볼 텐데 시편은요 기본적으로 제목 그대로 시들입니다. 시 총 몇 편이 있을까요? 맞추는 분한테는 아 너무 쉬워가지고 맞추는 분한테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150편이 있습니다. 150편 중에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들을 주로 많이 봤을 겁니다. 아니면 굉장히 슬프고 어렵고 눈물 짓는 가운데 탄원하는, 하나님께 읍소하고 아뢰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죽음에 대해서 아무 소망 없음을 이야기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나의 분노와 원망까지 내 감정까지 다 쏟아내면서 원수를 저주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다양한 시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관계를 놓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한 삶의 부분도 있고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무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아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영역들인데 오늘 시편 8편은 특별히 그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문학적으로 수미상관 구조, 1절하고 9절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9절 한번 볼까요? 8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워낙에 존귀한 이름이라 또 다르게 이름을 부르기도 했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생각하면, 내가 알고 있는 신앙에서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 감정과 마음과 영혼에 와닿은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천문대나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좋은 자연 환경이나 어떤 좀 감탄할 만한 어떤 부분을 보면 저는 이제 믿음이 조금 생기고 나서부터는, 옛날에는 그냥 신기하기만 했는데 최근에는 또 우리의 심해, 이 바닷속 깊은 우리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선을 띄웠다가 다시 착륙할 만큼 대단하게 인간의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그 우주를 막 설명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과 지구, 뭐 달 이렇게 비교하다가요, 나중에는 그 우주 전체를 놓고 인간을 보잖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전면으로라도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만물은 너무도 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우주가 막 운행되는 것들을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막 시뮬레이션 시켜놓은 거 보잖아요. 야,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돌아가지? 그런 걸 생각하면 옛날에는 그저 신기했는데, 제가 믿음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운행하신다고? 너무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 이 먼지라고도 표현하기 어려운 아주 작은 존재인 나에게, 그렇다고 제가 이 작은 존재지만 늘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는 생각과 방향과 뭐 언행과 살아온 삶이 뭐 우리 그냥 인간 세계에서만큼이라도 모범이 될 만한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내 어떤 육신의 체력이 떨어지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등등등. 이번 한 주간 같은 경우도 기도 주간이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족들하고 올곧이 같이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너무 좋을 것 같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계속 그냥 아들하고 아빠. 이 아빠만 들으면 이제 약간 손이 막 떨리고 그래요. 도대체 뭘 더 해줘야 되나? 근데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 넘어가는 제 아들에게는 안 올 것 같은 저희 아들 치고는 사춘기. 제가 말 잘 들었는데 이제 자꾸 왜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아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하는 거죠. 아들 이름이 유리인데, 유라, 우리 가족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참 너무 좋다. 제 마음에는 반어법이죠. 화가 날수록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하고 막 안아주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몸을 하면서 너무 만화대사 같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 하는 말이 너무 만화대사 같대요. 얼마나 애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체력이 떨어지면요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내일 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오랜만에 주일날 교회를 나가려 하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혹시 여러분 이 와중에 기도 주간인데 새벽기도 안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학대학교 한번 가보세요.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안 가다가 가려니까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이제는 그런 이상한 어떤 그들만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제가 막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인 나를 오늘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4절에, 전 이 구절 정말 읽고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하고 눈물 나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썩어 없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깨지고 연약한 존재로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언어에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생각하고 돌보시는 거는 그냥 단순히 화분 하나 키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 우리 집 애완견 정도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관여하고 생각하고 살피고 함께하는 것.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돌봐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 일인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생각하시고 돌보셔가지고 우리가 이마만큼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지어진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이유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의 이유와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견에 토를 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생각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더 나아가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심으로 우리를 불가능한 존재에서 가능한 존재로 아무 가능성 없는 죄인의 길에서 생명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의 존재 이유가 헷갈리거나 흐려지고 내 삶을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없는 것뿐이고 부족한 것뿐이고 남들과 비교할수록 더더욱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 같을 때에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의 그 구원의 영광의 존귀의 관을 씌워주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 믿음이 절대로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돌봐준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별거 아니지만요, 저희 집 앞에 추러스 가게가 하나 있거든요. 새로 생겼습니다. 추러스 아세요? 밀가루로 되어 있어 설탕 발라가지고 초코 찍어가지고 온몸을 갖다가 살찌우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중간중간 뜨겁게 해주는 거에 속아가지고 그냥 막 먹다가 집에 가면 막 배가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거 아세요? 집 앞에 생겼는데요, 사장님이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고 청년이에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인 줄 알았는데 대하는 태도가 남달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사장님이십니까? 했더니 수줍게 예, 제가 사장입니다. 젊은 청년이에요. 마음이 막 가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요, 어떻게까지 하는 줄 아세요? 추러스가 이렇게 요만한 길이로 6개에다가 커피 세트로 해서 6,500원인가? 뭐 그랬어요. 쭉 짜주시면서 제가 두 번째 갔거든요. 이게 해오면서 평소부터 좀 길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아 목사님이라고 안 했죠. 저에게 하는 말이, 아저씨라고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했지? 그냥 아무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부르면 불편해서 보였나?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뽑았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시켰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두 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를 우리가 전보를 시켰는데 진짜 이만해요, 전보가. 그렇게 주면서 저에게 막 친절을 베풀어 주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 가족 간에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는지 그 마지막 날 그렇게 나에게 말해주는 그 사장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막 홍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집 와서 먹어야 된다. 사람이 사람을 돌봐줘도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러신 건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구도 날 돌봐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생각해주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 힘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돌보시고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마만큼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탄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니면 기도가 안 돼서 불평불만하며 기도하지 않겠다 해도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울타리로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믿음만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쏟아내도 괜찮습니다. 인간된 부모는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또 어제 저녁에 충격적인 우리 집안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교 24살까지 욕밖에 안 하다가 주님 만난 이후로 이제는 욕을 하는 게 조금 불편하고, 근데 가끔씩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에 굉장히 쾌감이 느껴질 정도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게 어쩔 수 없이 진짜 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욕을 이렇게 모사할 때, 따라할 때 해보기만 해도 너무 막 짜릿하고 그렇더라고요. 평소에 욕하시는 분들 너무 좋겠어요. 막 그냥 하고 싶은데 할. 저희 초등학교 4학년이 욕을 할 거라고 생각은 했으나, 물론 쌍욕을 하진 않습니다. W래 쌍시옷의 비읍 뭐 이런 정도는 아닌데, 그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겁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겁나는 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자녀가 겁나라고 하면요, 이게 좀 다르게 들려요. 근데 거기까지 저는 괜찮았어요. 저도 겁나는 쓰니까요, 욕이 아니니까. 근데 평소 겁나를 쓰지 않으시는 제 아내께서는 겁나에서 1차 충격. 그런데 가족끼리 다니다가 아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저랑 둘이 있을 때 개좋다 이렇게 한 거예요. 드디어 나오지 말아야 될 그 도그가 나왔습니다. 멍멍이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우리 집은 애견도 안 키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도주간이 망쳐질까봐 저만 듣고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아들도 자기도 모르게 했는데 아빠가 들었을까봐 눈치를 보길래 못 들은 척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평화는 2, 3일 더 유지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에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하하, 아무렇지 않게 하하하, 우리 아들이 개좋다라고 하네. 아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전문가로서 아들에게 저녁에 잘 때 누워가지고 분명히 그 이야기 안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엄마가 더 이상 그 마음에 그게 남았는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유라, 너도 학교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비속어 쓰겠네? 이랬습니다. 그 아직 순진한 그 아이는 엄마의 그 덫에 턱 걸려가지고 표정 관리도 못하고 입술 관리도 못하고 아무 관리를 못하는 거, 진짜 관리해주고 싶어요 제가 진짜. 그러더니 결국 도구라는 말을 쓴다고, 개라는 말도 못 썼어요 엄마 앞에서는. 엄마가 먼저 그러면 도구 뭐 이런 것도 쓰겠네 했더니 쓴다고. 아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으나 마음을 다잡고 괜찮아 말해줘서 고마워, 아 고마워는 안 했던 거예요, 그런 말 안 썼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제 굉장히 아 그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왔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거든요. 인간 된 부모는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의 우리를 지켜보아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서른 전후로 되면 어디까지 갈지 말 안 해도 우리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죽이고 살리고 했던, 내 안에 끓는 욕망과 더러운 마음과 음란하고 죄된 마음이 나를 끊임없이 요동치게 했던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가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는 것.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과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많은 연약한 부분들도 이미 저는 사람,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여러분들 절대 안 고쳐질 것 같은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과 연약함 있죠. 하나님 만나면 고쳐집니다. 놀라울 정도로 내가 그럴 수 있나 하는 그 마음도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돌보심으로 내 삶의 영광과 존귀관을 씌워주심으로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제 신약, 예수님의 시절을 아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대로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사람과 인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며,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 인간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심으로 아직 그러한 신적인 영역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원래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것이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보니 히브리서 기자가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을 다시 시편 8편으로 가져와 보면 이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모시면서까지 그냥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은혜인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까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이자 가치라는 겁니다.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크고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만났던 정말 평생에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했던 한 어머니가 그래도 자녀를 기도로 믿음으로 양육했는데, 때가 돼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딸 엄마가 교회는 안 나갔지만 믿음으로 키웠던 그 딸이 우주의 영상을 보는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또 어떤 한 가정은 뭐 겉으로 봤을 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들인데요, 그리고 그 당사자만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들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가 매겨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지니까 가족 구성원 간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마음의 병까지 있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지경에 딱 한 명 남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 가정 가정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정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그 한 사람이 나와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 일인 거예요. 먹고 살기에도 충분한 가정이 왜 이런 문제로 서로 아파하며 죽여가며 그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까? 그런데도 소망을 갖는 것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우리 주여 부르는 한 자매가, 한 아들이 그 가정에서 기도를 시작했고 이제 계속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믿기는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한 가정 한 가정, 보세요, 그냥 어떤 한 나라의 한 사람으로 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나라조차도 보이지 않을 텐데, 그 나라의 한 지역의 한 가정의 한 사람입니다. 너무 작고 작은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자리마저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정말 그 형제들 중에 마음의 질병이 심해서 이제 막 이상한 증상까지 나오는 가정도 가서 예배 드릴 거고요. 제가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예배 드리러 가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때가 돼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런 일들이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뭐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요, 이번에는요 어떤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셨냐면, 왜 돌보신다 생각하고 왜 생각하신다 생각하냐면요, 정말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7, 8개월 전에 만났던 한 가정인데, 그래서 제가 안부 문자를 보냈더니, 또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했더니 그게 마음에 남아서 다시 신방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 들어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그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때 그 순간에 가장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장에 무슨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나를 돌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존재의 이유, 내 삶의 가치였던 나의 짐들, 내 삶의 무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과 무게와 고민과 근심들이요,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겁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일이면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다 뭐라고요?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를 규정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내 삶의 가치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 것이고 내 삶의 가치가 생긴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다르게 들리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냥 쉬자, 퍼지자, 그냥 막 다 포기하자가 아닙니다.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존재의 이유, 내 삶의 가치가 아닌 것들인데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되고 내 삶의 가치로 매겨진 것들이 짐입니다. 그래서 이 짐을 유지하려고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어떻게든 버틸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누리는 게 뭐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많은 문제들과 고민과 기도와 과정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누려요? 쉼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크고 놀라운지요. 그 감격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 존재의 이유가 확인될 때, 세상이 나를 난도질하며 수많은 잣대로 나를 막 판단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그 주님의 보혈이 내 삶의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한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복음의 가치로 나를 회복시키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평안이 오고요. 그 심과 여유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만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내 등에 찰싹찰싹 달라붙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리지 않고 벗어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내 짧은 이 여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편 8편을 그대로 찬양 가사로 옮겨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라는 찬양인데 가사는 오늘 시편 말씀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주님의 이름을 향한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별일 아니지만 살다가 보면 참 답답한 순간이 옵니다. 저도 이번 주에 한두 번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이 찬양과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나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을 계속 듣는데 뭐 기도가 막 나오진 않지만 이 찬양 가사가 다 기도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내 등에 붙어있는 짐이나 내 마음의 짐이나 아니면 때로는 억울할 일이나 아니면 신경 거슬리는 일이나 뭐 얼마나 많습니까? 더러운 생각이나 아니면 뭐 지친 마음이나 아니면 불안한 마음이나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게 이제 너무 무거울 때가 있죠. 아마 저는 한 달이 건너서 보는 거니까 이 정도일 텐데 당사자들은 이제 숨이 막히고 죽고 싶을 그럴 상황들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밖에 할 수 없다가 굉장히 큰 힘임에도 때로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가사를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돌보신다는 이 한 가지가, 이 지금도 날씨가 변화되고 이 지금도 하루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래, 결국 다 썩어 없어질 우리 사람인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생각하신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유와 삶의 가치가 너무도 충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